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11월 1일 아베 총리는 도내에서 개최된 2018년도 자위대 기념일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평소에 자위대를 지원해 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 동맹국인 주일 미군 여러분, 그리고 각국 대사 및 주재 무관 여러분, 오늘은 자위대 기념일 연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위대에 대한 평소의 지원과 협력에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위대는 1954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도 그 해에 태어나 자위대는 저보다 형님뻘이 됩니다만 저와 자위대는 모두 같은 세월을 걸어온 셈이며 매년 자위대 기념일은 저에게는 대단히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7월에 설립되었지만 기념일은 11월 1일입니다. 그 까닭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많았고 게다가 당시는 국토도 취약해서 피해도 극심했기 때문에 국민의 보호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기념일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자위대. 그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자위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자위대의 재해 구조 활동은 이미 4만 회가 넘습니다. 올여름에도 거듭되는 대규모 재해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만 대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바로 달려가 2,3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도 5회에 걸쳐 전국의 피해 지역을 시찰했지만 모든 현장에서 높은 사기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 대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재해 대응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 그리고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 창립 이후 64년 동안 24시간 365일,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높은 사기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멀리 그 뜨거운 아프리카 대륙에서, 소말리아 아데만에서, 그리고 광대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대원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개인의 니익을 넘어 공무를 수행한다는 반세기를 넘어 계승되고 있는 이 자의관의 마음가짐의 정신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요청에 전력으로 보답하고 있는 여러분을 저는 매우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90%가 자의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자의대라고 합니다. 항상 이 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어 오늘 참석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해 가고 싶습니다. 이 국민들의 확고한 믿음은 오직 역대 대원에 의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며 이 자리를 빌어 역대의 모든 자의대 대원들과 대원들을 지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자의대는 반드시 일본 국민들과 세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큰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자의대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공헌해 나갈 것을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문화의 날을 맞으며 국립과학박물관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11월 3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문화의 날의 유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46년 평화주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을 선언한 새로운 헌법에 근거하여 11월 3일은 문화의 날로서 국민의 축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원래 11월 3일은 명치 천황의 생일이었던 명치절로 불리우는 축일이었다고 합니다. 명치 천황이 세상을 떠난 후 명치 천황의 생일이었던 11월 3일을 축일로 기념하고 싶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명치절이라고 하는 축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명치절은 폐지되었지만 근대 일본의 초석을 마련한 명치 천황의 위협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을 문화의 날로 했다고 합니다. 문화의 날의 취지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추진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날에는 황궁에서 일본 문화의 발전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문화 훈장이 수여됩니다. 또한 문화 공로자 및 각종 표창 수상자 전달식 등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문화의 날을 중심으로 문화청 주최의 축전이 개최되고 여러 가지 문화적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의 날에 가족과 함께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내에 있는 국립과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도쿄를 대표하는 넓은 우에노 공원 안에는 국립과학박물관 외에도 도쿄문화회관, 일본예술원, 우에노 동물원, 국립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등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1877년에 창립된 국립과학박물관은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가 있는 박물관의 하나로 자연사, 과학기술사에 관한 유일의 국립종합과학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된 과학박물관의 외형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무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입장권은 자동 판매기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날은 문화의 날로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고등학교 학생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는 일본관, 지구관, 시어터 360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본관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일본관은 1930년 12월에 준공을 하였는데 당시의 과학기술의 상징이었던 비행기형의 디자인으로 건설되었고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일본관은 일본 열도의 형성 과정, 생물들, 그리고 일본인의 형성과 자연과의 관계를 화석과 유물을 통하여 시기에 따라 전시되어 있었고 영상과 함께 자세한 설명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은 흥미를 가진 것은 고대 일본인의 조문과 야요이 시대의 유골과 그것을 토대로 하여 만든 가족을 재현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할 것 같은 실물 크기의 모형은 너무도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시대마다의 옷을 입은 일본인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리아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박물관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었습니다.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해설하는 이어폰도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불편 없이 관람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노트에 적으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물을 통하여 지식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북조선의 교육과 너무도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지도자의 역사에 대한 박물관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도 과학 박물관은 없었고 교과서 위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와 자연과학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과학 박물관을 돌아보고 화석이나 유물의 배치와 조명, 해설 등을 통하여 일본 열도의 형성 과정, 일본인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문화의 날을 맞으며 국립과학박물관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여 국립과학박물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날에 뉴욕에서 개최될 좀 그런 예정이었던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조선의 김현철 조선노동당 동일 총선부장 이 두 사람의 좀 미조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되었던 것으로 12월 7일 날에 미국 국무선이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런 미조 고위급 회담이 개최하는 것은 금선이 발표한 것은 12월 5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갑자기 개최 자체가 좀 연기됐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은 역시 돌려적인 그런 인상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 고위급 회담 연기라는 것은 북조선 쪽에서 여전히 나왔다고 우리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11월 8일 날에 기자한테서 질문을 받았던 헤이리 유엔 대사는 아마 북조선이 연기를 좀 했던 것은 준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해석으로 좀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배경으로 보면은 역시 11월 6일 날에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의 결과를 좀 이번에 북조선의 좀 연기 반당, 연기를 좀 결단하는 거에 너무 좀 리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조선 단초에는 11월 6일 날에 좀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좀 이기게 될 때는 그렇다면 11월 8일 날에 이틀 후에 미조 간의 고위급 회담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이 좀 이기게 될 때는 역시 트럼프 정권의 대북조선 정책, 대북조선 자세라는 것으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의 후에는 먼저 좀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너무 다르게 되고,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파를 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북조선이 일단 11월 8일 날에 미조 고위급 회담을 좀 하는 것으로 좀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그 결과로서 앞으로 생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국 하원에서 대북조선 자세라는 것은 좀 바꿀 가능성 생기고, 특히 북조선의 좀 인권 문제로 좀 그것으로 좀 너무 강한 태도를 좀 미국 의회에서 좀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북조선 견제 제재에 관해서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을 좀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좀 다수파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으로 좀 서야 되는 트럼프 정권 행정부도 역시 대북조선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강경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도 물론 충분히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좀 생각해서 이번에 북조선이 고위급 회담을 좀 연기시키고, 당분간이 트럼프 정권의 대북조선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지 생기지 않은지 그런 것은 두고 보자라고, 그런 태도를 좀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2주 동안 좀 일주일을 하면은 좀 모자라기 때문에 11월 14일 정도는 계속 좀볼 가능성 있고, 그때 그동안에 별로 트럼프 정권의 대북조선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지금 보면은 아마 그런 가능성도 많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트럼프 정권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북조선이 판단했었을 때는 아마 이번 달말그 11월 말에도 미조 간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안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내년 1월 달에 두 번째 순회 회담을 가지게 되도록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준비 기간이 충분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조선 쪽에서는 김연철 씨가 아니고 외상랑 리언호 씨가 대표로서 나올 가능성, 그렇게 하면서 준비 협상으로 좀 탐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1년의 히트곡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어느 때라도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어느 때라도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구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슬래시 슬래시 도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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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R A C H I 좀 G O 좀 J P 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성용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노 가제도 내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과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로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